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여호수아서 2장에서 우리 라합의 목소리를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라합이 뭐라고 그랬는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들은 이미 당신들이 어떻게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 여정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도우셨는지를 들었다라고 라합이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2장부터 읽었지만 5장 1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지고 용기를 잃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왕들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용기를 잃었다. 다시 말해서 그건 뭡니까?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다. 전의를 상실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방 왕들이 전의를 상실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곧바로 쳐들어가서 전쟁을 해야죠. 저기는 벌써 싸울 능력,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속도를 늦추지 말고 요단강을 건넌 그 속도대로 그대로 진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어 섭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멈추어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냥 멈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너희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들,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성인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가 무엇인지 설명드리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본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할례의 의미는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과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에게 땅과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후에 17장에 보면은 나 하나님이 너희 아브라함과 너희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의 징표로서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 그대로 징표입니다. 그것은 뭐 반지도 아니고 목걸이도 아니고 할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약속의 징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할례의 의미가 가장 기본적으로 그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오늘 다시 여호수아서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돌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 이후에 그 할례를 받아야 하는 대상과 그리고 그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 남자들은 모두 1세대 이집트 그 이스라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유월절도 그 패스오버라고 하는 그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유월절 의식인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할례를 받았던 소위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 광야를 헤매는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할례 의식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자세한 설명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7절에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할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1세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 걸까요? 아닙니다. 6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1세대를 말하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것은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민수기 13장 14장 과거의 사건이죠. 거기로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냅니다. 예. 민수기는 여호수아서 전이니까 정탐을 보내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사람이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지난주 그 지난주에 10명의 정탐꾼들 뭐라 그래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러나 그 땅은 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이 크다. 우리가 너무 겁을 집어먹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레 겁을 먹고 거의 가나안 땅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직접적인 내용이고 원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자신들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보다도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더 커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절에서 이집트를 나온 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뭐요? 영적으로도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들이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할례 받는 사건이나 그 배경을 보면서 아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근심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걱정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러나 결국에는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죽어버린 출애굽 1세대와 같은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심지어 그렇게 위대했다고 일컬음을 받는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마지막이 그렇게 아름다운 마무리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면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현재의 상황과 형편은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승산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서 성인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푼다면 당연히 육체적으로도 며칠은 꼼짝도 못할 것입니다. 아니 그 후에라도 완전히 정상적인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아서 가난과 전쟁을 치르기에 좀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꼭 이 길이라는 법도 없습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고 회복되는 동안에 가나안 군대가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오기라도 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전멸할 것이 뻔한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일까? 왜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어떤 힘이나 어떤 지혜보다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똑같이 1세대도 할례를 받았고 오늘 여기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도 할례를 받는데 몸에 지닌 의식, 다시 말해서 할례라고 하는 그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담겨있는 순종과 불순종이 그들을 갈랐던 것입니다. 2세대는 어떻습니까? 1세대는 못 들어갔죠. 1세대는 불순종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세대는 어때요? 7절에 보니까는 광야 세대, 그 2세대에게 거기 뭐라 그래요?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그래요.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은 누굽니까? 1세대죠. 자손은 누굽니까? 바로 2세대죠. 여러분, 누가 그 자손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까? 누가 다시 영적으로 소망을 갖게 하고 누가 다시 그들을 비록 할례를 받았지만 육체적으로는 약해 보이고 육체적으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누가 그 자손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가나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행동하겠다 하기 이전에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죠. 바로 이 자손들을 일으켜 주신 것처럼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그렇죠?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일으켜 주시리라고 믿는 바로 그 믿음이 순종인 것입니다. 바로 그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영적인 밑바탕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할례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할례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약해 보이고 당장이라도 질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먼 훗날이 흘러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위로와 소망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우리만의 할례가 무엇일까? 비록 그 할례 자체는 당장 그것을 하면은 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로 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삶의 할례는, 인생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할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새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새긴 표지는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인생을 드려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약속한 바로 그 약속이,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할례가 없다면 우리가 쉽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애굽의 부끄러움, 애굽의 수치에 무릎 꿇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애굽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애굽은, 이집트는 하나님을 모르던 때, 이집트는 하나님 없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던 옛 습성과 옛 교만함을 이집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바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육신의 유혹들, 죄된 습성들을 말하게 되는데,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늘 확인하고 살지 않으면, 성령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수치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뭐라 그래요? 할례를 받고 나니까, 오늘 본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나니 그 2세대에게는 그 수치들이 사라졌대요. 예, 그 수치들이 사라졌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아니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그것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수치를 하나님이 없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8절 9절에 뭐라 그래요? 8절 9절,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집트에서부터 가지고 왔던, 그렇게 끌고 오고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왔었던 옛 습성을 버리게 한 곳이, 그곳의 장소의 이름이 길갈이랍니다. 오늘 수치를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그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roll away. 예,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굴려서 보낸 거예요. 여기 수치가 있었는데 그 수치를 그냥 roll away, 굴려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굴려 보내다라고 하는 그 바로 그 히브리어 단어, 그리고 수치가 사라진 장소 길갈은 굴러가다,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잖아요. 그 길갈의 이름은 영어로 따지면 그냥 굴러가다, roll away, 바로 같은 어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곳들이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길갈 역시도, 이제 내가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너희의 수치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 맞다. 내가 다시 한번, 너희 부모 세대는 나에게 불순종했지만 내가 다시 한번 너희와 한 약속을 기억하고 확증한다 라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신 장소가 바로 오늘 길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할례 받고 거기까지 머무르고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러는 것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고 어리석은 결정 같지만,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숨 고르기의 장소와 사건이 되는 거죠. 거기서 숨을 고르는 겁니다. 거기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신 분이신가 라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영적인 호흡을 가다듬는 그런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수치를 없애버리셨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제가 올해 같이 뭐 코스타 사역하면서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지금은 신시내티 대학을 은퇴하신 안종혁 교수님, 안종혁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꽤 그 나노 연구의 권위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 무슨 연구의 권위자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저에게 더 도전이 됐던 것은 그분의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예전에 그분의 책 속에 나와 있는 간증을 보면은, 막 공장에서 어렵게 막 일하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대학을 가셨는데, 대학도 좋은 대학이 아니어서 거기서도 고생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까지 왔는데, 미국에서도 자기를 받아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나노 연구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떨어진 것을 그냥 할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 책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뭐 나에게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공장 다니던 시절부터 대학 어렵게 다니던 시절부터 연구하면서 힘들게 미국 대학에서 자리를 잡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것을 자신의 간증에 대한 책을 길갈의 하나님이라는 책으로 쓰셨습니다. 성공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한 그리스도인의 순종을 담담히 써내려간 책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장로님이 그 책을 주셔서 제가 읽고 그것을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장모님께 읽어보시라고 드렸는데 장모님이 정말로 그 간증에 큰 은혜를 받으시고 그것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 길갈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안종혁 장로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2026년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와 장소와 맞닥뜨리는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길갈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치를 여러분들의 어떤 모든 옛 습성, 모든 두려움, 모든 근심들을 없애버리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속였던 마음의 할례,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희미해졌다면 이제 바로 2026년 이 삶의 자리가 길갈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이고 그것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임을 확인하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 금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실 때 그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타고 넘었다. 패스오버.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자격일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영적인 자격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영적인 깨달음이죠. 다시 말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바로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유월절이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들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월절을 어디서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금방 평야라고 합니다. 여리고가 바라보이는 그곳, 그렇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는 과거의 일이라면 여리고는 자신들이 맞닥뜨리게 될 미래의 사건인데 바로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같은 것이죠. 이집트와 똑같은 것이에요. 여리고는 세상이고 여리고는 두려움이고 여리고는 불안함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가 바라보이는 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영적인 깨달음이 다시 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리고 부근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집트처럼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지금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의 도전, 영적인 도전, 실제적인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12절의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즉 가나안 땅의 소출, 가나안 땅에서 나온 것들로 빵을 만들고 볶은 곡식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나온 것으로 먹으니까 그 다음날부터 더 이상 만나가 그치고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고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음식이죠.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리고를 맞닥뜨리고 있는 영적인 도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리고 땅에서 나온 것들로 음식을, 자신들의 먹을 것을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만나를 끊으셨습니다. 더 이상 만나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여리고 땅을 앞두고 우리가 새로운 길갈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전의 경험과 이전의 영적인 근력으로 버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만나를 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이전에 주셨던 그 약속 가지고 지금도 근근히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먹으래요. 그 땅의 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2026년에는 2026년에 걸맞는 영적인 음식을 먹으면서 그 힘으로 여리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을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길갈에서 수치도 없어주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의 할례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는데, 은혜도 부어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먹으시겠습니까? 어떤 영적인 힘을 키우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함께하는 그 영적인 그 어떤 앞으로 나아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마음의 할례를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신 유월절을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되, 그것을 넘어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새로운 영적인 도약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허락하신 것처럼 바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로운 유월절, 새로운 만나, 새로운 매출하기, 새로운 영적인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는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7일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개인이 여리고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죠? 한 공동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불러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런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머리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길갈의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 수치를 없애주신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 너무나도 쉽게 앞에 있는 여리고를 바라보며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굽어 살피셔서 하나님, 2026년에 각자 나름의 길갈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그렇게 길갈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